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이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약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또 왕가의 혈통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인성뿐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메시아 도래를 그 준비하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시아와 또 여호야긴 바로 여고냐죠. 여호야긴 사이에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고요. 이후에 600년의 기간에는 13세대만 언급될 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가 단순히 예수님의 계보를 객관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술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학적이라 함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특별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 가운데 이 성령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이 땅에 실제가 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임을 말해줍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마리아는 동침도 하지 않은 가운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신랑인 요셉에게 이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시대였고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는 말은 요셉이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꿈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가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면서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그에게 두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혈통으로는 왕가의 혈통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히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적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구절로서 또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드리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더불어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서 재확인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 23절과 같은 메시지를 주는 단어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끝까지 요셉이 보인 행동은 어떤 것이었어요? 끝까지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결국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이며, 두 번째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하였던 그 행위이며,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이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좁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막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깨닫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꾸준히 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문제를 깨닫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거나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고 많은 것을 희생하였으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은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단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의 자세는 간절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모두 똑같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인물이 있고 다니엘과 같은 용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과 같이 즉각적인 순정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을 보인 인물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성을 존중하고 상식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대책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동시에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분, 재정, 관계,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께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강절 세 번째 촛불의 의미가 기쁨인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넉넉히 부어주시고 신분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영주권을 허락해 주시며 온 가정이 이 땅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만져주셔서 속히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